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화요일에 여성 이벤트를 잘 보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남자 이벤트를 기대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2000년 전에 희생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런 희생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이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레위기를 볼때 우리는 이 책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5권의 책은 사람들이 만든 5가지 재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재물들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의식으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상징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재물, 각 희생의 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에서 새로운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레위기 23장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3장은 잔치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견한 이 절기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삶과 동기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리듬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삶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잔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볼때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을 좀더 풀어보고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가 있으시니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잔치들이 모두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잔치들은 수확 시기와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봄 수확을 일어나는 잔치들, 그리고 가을 수확에서 일어나는 잔치들. 레위기 23장에 대한 성경을 펴면 첫 번째 부분이 4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도 다음과 같은 날을 소개합니다. 유월절 축제 4절, 누룩 없는 빵 축제 6절, 첫 열매의 향연 9절, 금주의 축제 오순절, 15절, 그리고 봄수확입니다. 이것들은 봄수확들입니다. 그런 다음 가을에 들어오는 가을 축제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23절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펫 축제 23절, 속죄일 26절, 장막절 3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을 수확을, 의 축제를 가리킵니다. 지금 일부 학자들은 23장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라고 믿습니다. 23장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 상징주의가 있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것들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축제를 볼 것입니다. 유월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프리스트 과일, 트럼펫, 보상, 장막. 지난주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다면 이 축제에 대한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캘린더에 올려놓고 모에드라고 했습니다. 이 축제는 모에드입니다. 그런 다음 히브리어인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엄청나게 흥미롭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에 대해 뭔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는 믹라. 이제 이 단어인 미그라는 23절 레위기 23장에 전체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다면 우리가 각 축제에서 조금 읽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단어가 고대 히브리언들이 의에 사용된 단어는 리허설입니다. 믹라는 리허설이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무언가에 대한 일종의 리허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잔치는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첫 번째 잔치인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 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었다면 한 사람의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월절은 첫 달 14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어린 양이 10일에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14일에 어린 양이 희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14일에서 10일을 빼면 4일입니다. 거기에는 4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황혼에서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Twilight는 저녁 사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문구입니다. 하루는 분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정오부터 3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저녁 사이에 오후 3시, 저녁 사이 오후는 3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양은 집에서 4일을 보내고 오후 3시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집 문설주에 있는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31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이제 유대인의 날은 해질 무렵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5일에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의 향연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은 14일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홍해로 3일을 여행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29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홍해의 이별,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 29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인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은 18일 때에 노예 제도에서 풀려났습니다. 15일 후, 약 3일 후, 14일, 15일, 18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럼 출애굽기 19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약간 세부사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를 보여주셨을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날 초하루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여길 보면 셋째 달은 셋째 달, 그러니까 month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금주의 축제와 일치합니다. 세 번째 달의 일주일은 주간 축제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들을 구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길 바랐는지 보여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후 50일이 지나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호세아서 6장을 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다가올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세주의 예언을 합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는 다가올 구세주, 즉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 매혹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호세아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열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그는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과 비, 후의 비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확을 하려면 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려면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 전의 비는 봄 수확 이전의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가을 추수 이전의 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구주께서 오시면 예전의 비처럼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늦은 비처럼 올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에 따르면 메시아, 예수님은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이전의 비와 이후의 비, 그것은 두 번입니다. 흥미롭죠? 호세아가 예수님이 오심이 비와 추수와 시간과 일치하고 축제는 수확과 관계가 있고 그렇다면 아마도 축제는 예수님이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럼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모든 종류의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인이라면 아마 여러분도 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한두 번 정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여기 요한이 유월절 6일 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려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5일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역사상 가장 잘 문서화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도시에 며칠 동안 머물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도시에서 나흘을 머물러셨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산헨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라도 앞에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로마인 사람들, 유태인 종교 지도자들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점들을 연결하기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여기는 오후 3시가 아침 9시라고 했는데 third 여기 영어로는 was third hour, 3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은 언제 희생되었다고 하였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연결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어린 양을 가지고 4일 동안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4일이 끝나고 오후 3시에 그 양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46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15장 46절, 요셉은 삼베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데려다가 그 삼베를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놓았다. 네, 여기는 예수님은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 동안 묻히셨습니까? 여기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묻히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지역 또는 우리가 부르는 집에서 4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묻혔다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부분은 축제 달력에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사항이 신학에도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따라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 봄빛처럼 예수님이 올 때 봄빛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표어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내어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다시 잔치로 가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축제의 주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순절 축제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잔치의 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졌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든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따르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정대로 지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봄 축제가 예수님의 초림을 다룬다면 가을 축제에 대해 말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때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돌아오실 것이며 그의 재림은 어떤 악기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트럼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첫 가을 축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든 트럼펫 향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축제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부활절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었다면 그 염소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는 염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양 죄를 짊어진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궁극적인 희생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우리에게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그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분리됩니다. 양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염소는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마지막 잔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잔치는 타베나코 초막절입니다. 또는 텐트의 향연. 타베나코는 실제로 텐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을 절기인 장막절은 거대한 파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캠핑을 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켜 주는 파티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과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때는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 언어는 초막절의 언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봄 축제가 아직 열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 축제가 아직 열렸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시즌은 어떤 뜻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름 수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을에서 마을로 가시고, 예수님은 마비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를 불러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그는 맹인과 벙어리를 치료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으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치유와 진실과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유에 혼합하십니다. 양치기 테마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 구절의 지배적인 은유는 양과 목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제자들에게 수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여름 수확을 언급하십니다. 평생 설교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들을 때 종종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왜 수확을 사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절기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붙잡을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확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이웃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그들을 알기 위해 그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추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여름 추수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았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아픔, 마음을 바꾸고 실제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변환하는 데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데 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수확을 위해 일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엔 마지막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 주기는 약 280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마지막 주기에서 그것을 측정하려면 여성이 14일에 계란을 생산합니다. 그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 알은 다음 24시간 안에 수정되지 않는 한 가지 알입니다. 즉, 15일이 끝날 때까지 수정돼야 합니다. 수정된 경우 정상적인 주기로 이동하여 여장의 자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 생명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일과 2일과 6일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형성된 태아를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달의 1일, 첫 번째 일은 그리고 그 태아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을 축제의 첫 번째 축제인 트럼펫, 그날 어떻게 되나요? 태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생깁니다. 이제 모텔에서 자라는 태아는 모체의 산성 공급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태아는 자신의 혈액으로 어머니 산소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10일에 이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일과 일치합니다. 희생의 피와 당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줄 때 스스로 살기 전에 더 한 가지 더 발생합니다.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면 12일에서 23일 사이입니다. 7개월째 폐가 발생하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막절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절기와 일치합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정확한 차트를, 의학적으로 정확한 차트를 그들에게 주셨나요? 지금까지의 절기를 공부하면 인간의 삶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살고 호흡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벌써 잔치를 치르셨음을 가르치나요? 하나님이 그 창조물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큰 일의 일부입니까? 여러분 대답이 예라고 하면 분명히 지적하는 것 같으면 실제의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부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분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예라고 말할 시간입니다.